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를 만들 경우 100% 관세를 이들에게 부과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한 가운데 러시아 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브릭스가 달러 대체 공동통화 창설을 논의한 적이 과거에도 현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브릭스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3국 투자와 회원국 간 상호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공동 투자 플랫폼 창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서 이런 내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브릭스의 의제를 미스터 트럼프에게 전문가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릭스의 달러 대체 통화 창설 계획을 거론하면서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100% 관세를 물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 하는 구상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건 이제 끝이라고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나라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지 않으며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어떤 통화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훌륭한 미국 경제에서 물건을 파는 일에 그 나라들은 작별을 고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10개 신흥경제국들의 협력체입니다. 브릭스란 말은 초창기 이 모임을 구성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 나라의 명칭, 영문 첫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네 나라가 먼저 2009년 러시아에서 브릭 지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듬해 남아공이 공식 합류해서 브릭스가 됐고 2011년 브릭스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4개 나라가 추가로 합류했고 이달 6일에 인도네시아가 새로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간 연장했습니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연장안을 의결한 뒤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2008년 제정한 헌법 425조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한 이유에 관해 국영방송 MRTV는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직은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에 미얀마 군부가 제정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종료 뒤 6개월 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은 선거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민민주연맹 NLD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군부는 그렇게 쿠데타를 한 명분으로 직전인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압승한 것이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군부는 권력을 장악한 뒤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 뒤로 6개월씩 계속해서 연장해왔습니다. 군부는 아울러 당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을 구금시켰습니다. 수치 고문은 부패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도합 3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일부 감형 조치로 27년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0일 미국 내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관심은 농담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다음 달 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 아사히 신문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모인 연방의회 구성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달 초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의 상하원 의원 두 자리의 공석이 있어서 533명으로 출발했는데요. 백인계 의원이 389명으로 73%에 가까웠고요. 나머지 27%인 144명이 히스패닉계 백인을 포함한 백인 외에 다른 인종 또는 민족으로 확인됐고요. 이 144명에는 한 개 이상의 인종에 속하는 다인종 의원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연방의회의 민족적, 인종적 구성이 다양화하는 추세 속에 새 의회가 또 관련 기록을 세웠다면서 119대 의회 구성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자, 미국의 제119대 연방의회의 소수인종 또는 소수민족 출신 의원 144명, 2005년에 109대 의회에 73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에는 상원의원이 16명 있고요. 나머지는 하원에 있고 전체의 84% 정도가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미국 의회의 소수인종 또는 민족 출신 의원 중에는 전통적으로 흑인 비율이 제일 높은데요. 119대 의회에서는 흑인 의원이 66명, 중남미계가 53명, 아시아계나 태평양 섬주민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21명, 아메리카 원주민이 4명입니다. 그리고 5명의 다인종 의원은 흑인이자 남미계가 3명이고요. 2명은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수도인 컬럼비아 특별구와 괌,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투표권은 없는 대표가 또 6명이 있는데요. 예상하시는 대로 모두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에 해당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1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쪽은 맑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함경북도 김책 그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황해도 용현과 동쪽으로는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일겠습니다. 토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아침 최저가 영하 13도입니다. 청진이 영하 11도, 개성 영하 6도, 원산 영하 5도고요.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입니다. 중강, 희산 영하 24도에서 영하 25도 사이입니다. 낮에 평양은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6도, 함흥 원산 4도, 신의주 0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5도고요. 희산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Ну а потом, Наталья, давайте абсолютно откровенно. Это что нам крепко навредило? Нет.
네, 3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2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벨라루스의 대선 과정과 유럽 정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겠고요. 뉴스 속 인물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스 개버드 전 하원 의원이 상원 인춘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정보 수집과 감시 등에 관한 집중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 부과 의지 다시 확인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2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2월 1일이면 뭐 미국 동부 시각으로 보면 12시간이 채 남지
맞습니다.
않았거든요.
예.
날짜는 이미 예고가 됐던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들 국가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라 밝혔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세 부과 시점은 2월 1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어떻게 25%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No, we may or may not. We're going to make that determination probably tonight on oil. Yeah, because they send us oil, we'll see. It depends on what.
네, 첫째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미국의 불법 이주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이유로 이 마약, 펜타닐 등의 대규모 불법 약물 유입을 들었고요. 세 번째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 적자 형태로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들 나라와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정말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25%라는 이 세율은 고정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일단 요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No, we may or may not. We're going to make that determination probably tonight on oil.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도 관세 부과 대상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결정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들 나라가 미국이 수출하는 원유 가격이 적절한지 또 미국을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달렸는데 이들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의 관세를 올리면 이게 미국 소비자들이 바로 느끼게 되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관세 부과로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당장 휘발유 가격 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는 또 1년 안에 에너지 비용을 줄여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철강 노조는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With China, I'm also thinking about something because they're sending fentanyl into our country. And because of that,
네, 중국이 펜타닐을 미국에 보내고 있고 수십만 명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며 현재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펜타닐을 미국에 들여보내고 미국민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요. 취임 후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해봤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주 강경한 대외정책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대외원조가 미국 우선주의 방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 90일간 동결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외 강경 기조가 중국과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목소리일까요?
네, 자 민주당은요 미국이 대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30일 상원 외교위원회 중국 관련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외 영향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국을 더 각인시키고 싶어 한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 특히 남반구 국가들의 신뢰를 하가 국가들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이는 또 미국의 안보와 경제 외교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권위주의적 호의를 사는 시기에 미국은 대외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지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국 정치권 소식 보실까요? 지금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인선 후보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계속되고 있는데요. 털시 게버드 미 국방정보국 국장 DNI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있었죠?
예,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가 30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 출석했습니다.
네.
게버드 지명자는 러시아와 시리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 등에 관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 이 게버드 지명자가 앞서서 여러 차례 러시아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었죠.
예, 게버드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고요.
네.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위험한 생물학 연구를 진행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게버드 지명자가 러시아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게버드 지명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자신이 친러시아적 견해를 퍼뜨렸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게버드 지명자는 자신의 유일한 관심과 헌신, 책임은 미국과 미국의 안보, 미국민의 안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떤 국가나 단체, 개인도 이른바 통행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쟁점도 있었죠?
예. 게버드 지명자는 지난 2017년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당시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자, 이는 전범으로 기소된 아사드 전 대통령과 러시아 이란의 핵심 동맹인 시리아 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며 양당 의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네.
개보다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은 아사드 당시 대통령에게 정권의 행동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에드워드 스노든 씨를 지지했던 과거 반론도 논란이 됐네요.
예. 스노든 씨는 미 국가 안보국 NSA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미국의 국가 정보를 대규모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인물인데요. 과거 개버드 지명자는 그를 용감한 고발자라고 부르며 하원 의원 당시 스노든 사면 법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스노든 씨가 미국에 대한 반역자인가라는 마이클 베넷 의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다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법을 어겼다라고 말했고요. 전투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개버드 지명자가 군 출신이죠.
네. 이라크전 참전 등 2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4선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원래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10월에 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네.
한편 개버드 지명자 인준청문회는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위해 오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2기 내각 인준 작업 한창입니다. 30일 열린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인준 통과했습니다.
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30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됐습니다. 버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내무장관에 임명되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토지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 인사청문회 상당히 뜨거웠다고요.
예, 29일과 30일 상원에서 케네디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케네디 지명자가 진땀을 좀 흘렸습니다.
네네.
자, 이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지명자는 자신은 백신 반대자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아이들도 모두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좋은 과학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케네디 지명자는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케네디 지명자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샌더스 의원의 말에 데이터를 접수하면 이전 발언을 사과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군사정권이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가 31일 국가방위안보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 아웅 흘라인 최고사령관과 국가방위안보위원회 위원 전원이 2008년 제정한 헌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부는 왜 비상사태를 연장한 겁니까?
네, 올해로 계획된 총선거를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MRTV는 31일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요.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군부가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네. 군부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비상사태가 내려지면 군대가 모든 정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 흘라잉 총사령관이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갖고 있죠. 사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이렇게 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헌법은 1년간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군부는 내전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해 왔고요. 이날 31일 7번째로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사태 연장 발표가 나온 그 시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예, 미얀마 군정의 쿠데타 발발 4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민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지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요. 이듬해인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제 거기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이건 긍정적인 움직임 아닙니까?
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비평가들은 미얀마에 언론의 자유가 없고 또 민주주의 민족동맹 지도자 대부분이 체포됐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결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자, 군부가 통치한 아래 그 미얀마에서 지금 내전도 이어지고 있죠.
네,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연합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전으로 인해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년간 군부 세력이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을을 폭격하고 불태우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감옥에 갇혀 있다며 경제와 공공서비스가 붕괴했고 기근과 굶주림이 인구의 대부분을 덮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소식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독립기념일 관련한 행정명령도 서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2026년에 250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미국 정부가 이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자,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 4일을 연방공휴일인 독립기념일로 보내는데요. 250주년이 되는 내년 독립기념일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겁니다.
네, 자, 그 행정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중대한 행사에 건배맞은 웅장한 축하 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독립 250주년 기념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태스크포스는 특정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백악관의 특별팀을 구성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국가적인 잔치가 벌어지겠는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서 태스크포스를 직접 이끌게 되고요.
예.
부통령이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자, 이름하여 태스크포스 250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각료들을 포함해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또 여러 기관과 협력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태스크포스 250 은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 행정명령에 그 특별팀 구성하는 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있죠.
예, 미국 영웅 국립종원을 건설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0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선정해 이들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는 정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네. 미국 영웅 국립정원 이름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미 이전에도 언급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사우스 다코타주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전야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네.
당시 미국 영웅들을 위한 국립정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좌파들의 동상 파괴 시도를 언급하면서 전설적인 인물 30명을 이미 선정했다고 설명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역대 대통령과 운동선수, 대중문화를 이끈 사람들의 조각상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회에서 정원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고요. 이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계획을 폐지했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각공원 설립하는 것 말고도 또 국가 기념물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요?
예, 행정명령은 미국 기념물을 고의적 파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항목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되살리는 건데요.
네.
당시 행정명령은 국가기념물과 기념관, 동상 등을 파괴, 파손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그 2020년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예. 자, 당시 흑인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사건,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2020년에 발생했었지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시위가 확산했었습니다.
네.
특히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 서 있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동상을 철거하려다 저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예. 자, 2020년에 이어서 2025년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것. 여전히 국가기념물 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 행정명령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반전 시위대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연방 공무원을 폭행한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행정명령에서 기념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개인이나 단체를 전면 기소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구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테러는 정부 조직 개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안에 국가안보전략을 조율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바로 국토안보실과 국토안보위원회입니다. 두 부서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설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시 대통령 행정명령 13285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98년 7월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 21세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01년 1월에 내놓은 세 번째 보고서에서 국토안보 임무를 맡은 부처와 기관 20여 개의 임무를 통합하고 정교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안보 기관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고 미국은 9.11 테러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월 20일 국토안보보좌관이 이끄는 국토안보실과 국토안보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New terror threats from the Somalia-based group Al-Shabaab against Western shopping centers are adding urgency to the push for Congress to fund homeland security. Senate Democrats have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0월 8일 드디어 행정명령 13228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실의 기능으로 미국 안에서 테러 분자들의 공격을 탐지, 대비, 예방, 보호, 대응, 복구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실의 초대 수장으로 톰 리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행정명령 13228호는 국토안보실과 함께 신설되는 국토안보위원회가 국토안보의 모든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23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관찰자가 국토안보실이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존 행정기관들의 국토안보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도 9.11 테러가 난 지 몇 달 동안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부처 설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6일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관한 제안의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기존 22개 연방기관을 통합하는 국토안보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연방의회가 이런 대통령 제안을 입법화해 드디어 이해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설립을 뼈대로 하는 국토안보법에 서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 13228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26일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미 3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벨라루스 대선 과정과 유럽 정세에 미칠 영향, 또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이변 없는 결과.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벨라루스는 1월 26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또 출마했고요. 루카셴코 대통령 외에 다른 4명의 후보도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3명은 친여당 정치인들로 대선 출마 의미가 희석됐고요. 나머지 한 명도 야당 후보였지만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등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승리할 걸로 일찌감치 예견됐었습니다. 실제로 한 후보는 자신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상대 후보가 아니라 단지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출마한 것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다음 날인 1월 27일 일찍 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선관위 당국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86.6%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벨라루스 독립 후 유일무이한 대통령.
벨라루스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했는데요. 그때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을 단 한 명, 루카셴코 대통령이 집권해왔습니다. 벨라루스는 독립 후 헌법을 제정하고 1994년에 처음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루카셴코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80%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전문가들은 그의 승리 요인의 하나로 당시에 갑작스러운 독립으로 불안감을 느낀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러시아와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에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원래 벨라루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요. 하지만 그는 199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임기를 2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해가면서 장기의 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벨라루스 헌법은 한 대통령이 세 차례 집권하는 걸 금지하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2004년 이 조항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치른 대선에서 7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30년까지 36년 동안 집권하게 됐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올해 70살입니다.
부정선거 논란.
루카셴코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포함해서 7번의 선거에서 2001년 약 77%를 득표한 걸 제외하고 모두 8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대선 후에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철권 통치에 억눌려왔던 벨라루스 국민들은 당시 루카셴코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는 선거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들은 유력한 야당 후보의 등록을 방해하고 투표 결과를 조작한 부정선거라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20년 넘게 루카셴코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던 벨라루스에서 그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벨라루스 정부는 군인과 장갑차 같은 중무장 병력을 동원해서 시위대 강경 진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위는 5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위 한 달 만에 체포된 사람만도 7,000명이 넘고요. 광범위한 학대와 고문 정황도 보고됐습니다. 또 적어도 4명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그해 9월 수도 민스크 이 대통령 관저에서 6번째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기습 취임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전에 알려질 경우에 시위로 행사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반응.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등 서방은 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비난했고요.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1년 조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루카셴코 정부의 인권 유린과 부정부패 행태 등을 들어서 벨라루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2020년 대선 후 벨라루스의 개인과 기업, 기관의 제재를 가하면서 루카셴코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EU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인데요. EU는 올해 대선 후에도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대선이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가짜 선거였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요 야당 인사들이 감옥에 있거나 해외에 망명한 상태에서 치러졌고 벨라루스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서방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사회 반응.
루카셴코 대통령의 7번째 대선 승리가 유럽의 정세나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가장 든든한 맹방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무기 제공과 기지 사용 허용 등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를 앞장서 비호했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걸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벨라루스와 미국 관계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후 루카셴코 대통령은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벨라루스보다 유럽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국 시민을 석방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1954년 8월생으로 만 70살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스포츠와 음악을 포함한 많은 활동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일요유 대학교와 벨라루스 농업 아카데미를 졸업했고요. 1975년 군에 입대해서 국경 부대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부터 1990년 벨라루스가 소련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그는 국영 농장의 책임자 등 주요 단계를 거치면서 소련 공산당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벨라루스 독립 후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공화국 최고 평의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됐고요. 벨라루스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10일 벨라루스 공화국의 첫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5명의 후보를 물리치고 결선 투표에서 약 80% 득표율로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면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30년 넘게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한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손에 붕대를 감고 등장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부인 갈리나 여사와의 사이에 두 아들 그리고 주치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삼남에게 대통령직을 세습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벨라루스 대선 과정과 국제사회 반응 등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꼭 이루고자 하면 결국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don't know how I'm going to solve this problem. It's so hard, and I'm running out of time.
Well, don't give up yet. Remember,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You've always managed to figure things out before.
True, but this time feels different. It's like the more I try, the harder it gets.
You're one of the most determined people I know. If anyone can get this done, it's you. Just keep trying.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제가 풀기 힘든 문제로 어려워하니까 존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여기서 will, W-I-L-L, will은 의지, way, W-A-Y, way는 방법을 뜻합니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set your mind to it, you can achieve it. Determination leads to success. Where there's determination, there's a path. If you have the drive, you'll find a way. With enough effort, anything is possible. If you're committed, you'll overcome any obstacle.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오늘의 표현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I don't know how I'm going to solve this problem. It's so hard, and I'm running out of time.
Don't give up yet. Remember,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You've always managed to figure things out before.
True, but this time feels different. It's like the more I try, the harder it gets.
You're one of the most determined people I know. If anyone can get this done, it's you. Just keep trying.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I'm going to solve this problem.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t's so hard.
너무 어렵습니다.
I'm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부족해요.
Run out of something.
어떤 것이 다 떨어지다. 오늘 대화에서는
I'm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바닥나다 이런 말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I'm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부족해요.
I ran out of time.
시간이 모자랐어요.
Don't give up yet.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You've always managed to figure things out before.
전에도 항상 문제를 해결했었잖아요.
This time feels different.
이번에는 느낌이 달라요.
It's like the more I try, the harder it gets.
더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You're one of the most determined people I know.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If anyone can get this done, it's you.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Just keep trying.
계속 시도해 보세요.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I'm going to solve this problem. It's so hard, and I'm running out of time.
Well, don't give up yet. Remember,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You've always managed to figure things out before.
True, but this time feels different. It's like the more I try, the harder it gets.
You're one of the most determined people I know. If anyone can get this done, it's you. Just keep trying.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결국 이룰 수 있게 된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서 지난 4년 동안 인도와 미국이 쌓아온 파트너십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ve joined hands to help halt a pandemic, to bring vaccines to the world. We've launched initiatives on jet engines, semiconductors.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트 엔진, 반도체, 청정 에너지의 협력 계획을 시작했으며 몇 달 후에는 인도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놀라운 성과며 우리는 미국과 인도 국민의 놀라운 혁신을 활용해서 이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음 주요 단계라며 미국이 인도의 주요 원자력 기관과 미국 기업 간의 민간 및 원자력 협력을 가로막은 오랜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리고 평화적 핵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나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We've had to navigate our fair share of turbulence, legacy relationships, tensions over trade, as well as over human rights.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관계와 국내외 무역,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긴장,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래에는 미국과 인도가 단순히 중요한 기술 협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러한 기술 유출과 보호, 그리고 규칙 문제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민간 우주 탐사와 인공지능에 관한 공통된 일련의 원칙을 만들고 가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며 공급망을 더 잘 확보하고 미국과 인도의 혁신을 활용해서 세계, 특히 신흥경제국을 돕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 양국이 각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응한다면 우리의 파트너십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속되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spect for the rule of law that creates the conditions for dynamic growth. Respect for pluralism and tolerance.
설리번 보좌관은 그것은 성장을 위한 조건인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혁신을 이끄는 다원주의와 관용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는 기본 자유의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것들은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하고 번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